라디오 정보 시대.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작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 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나나트 미술 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 학원의 이관영 원장님이신데요. 자, 오늘 저희는 어떤 이야기 나눌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이제 아티스트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호.
아, 유명한 이름 정도는 아무리 미술, 저같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고흐는 많이 네. 알죠.
네, 알고 네. 있죠.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네. 첫 순서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방송 때 방송 시간 때문에 미쳐.
맨날 시간이 부족해요. 예. 네.
네. 못했던 부분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가 그 음악 한 곡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렇죠. 음악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네,
그걸 듣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이관영 원장님이 들고 오신 음악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to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to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네, 저희 라디오 정보 시대에서는 좀처럼 잘 들을 수 없는 음악인데요. 청취자분들이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웬 음악이지 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나눌 아티스트, 화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매달 한 분씩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고흐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노래가 그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이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아메리칸 파이라고
네.
Long, long time ago 뭐 이런 노래를 했던
네, 네.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돈 맥클린이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1972년도에
네.
1889년에 고흐가 만든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보고 있다가
네.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든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제목도 빈센트라고
그렇죠,
붙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972년 빌보드 차트 10위까지 올라왔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도 많이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런 곡이 아닐까 하는데 이 돈 맥클린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그 작품 중에서 좀 유명한 그 보시면 알 거예요. 혹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니까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림을 보면 아, 저 네. 그림 하고 아는 왜 이렇게 밤인데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특이하게 그려진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이것도.
예,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예. 군대 가서 보초를 쓰면서 밤에 이거를 느꼈어요, 실제로.
역시 예술가는 또 그쪽으로 예. 하늘을 봤더니
밤에 그 예. 별들이 이렇게 떠 있으면서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예. 굉장히 그 별이 맑게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그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고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알아볼 텐데요. 이분의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모든 천재는 참 그 생애가 짧았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분은 1853년에 태어나서 네. 1890년까지 37세의 나이로 아주 짧게 인생을 마감한 천재 화가죠.
천재 화가죠. 그리고 네. 좀 특이하고 어떤 분들은 좀 광기가 들린 천재다 네, 이렇게 있어요.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 678-891-8638번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고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37세 나이로 좀 일찍 가서 아까운 그런 화가인데요. 네. 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러면 뭐 어릴 때부터 뭐 오래 그린 사람이 아니고요. 아, 27세부터 37세 죽을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그동안에 남긴 10년 동안에 남긴 작품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유화가 한 870점 정도 되고요.
네.
드로잉이 한 1200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년이 365일이니까, 예, 예. 10년이면 3,650일이죠? 그걸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틀에 한 장 고르기 평균적으로
예.
되는 경우고, 그래서 굉장히 다작을 하고, 그 다작을 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삶을 불살른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죽기 전 70일 동안은 거의 70점을 남긴.
하루에 한 작품 고르네요. 예, 와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거는 이 사람은 네.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가난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한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하고는 환경이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환경이 이제 많이 다른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일생을 보면 자기 이름이 걸린 전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살아생전에는요?
그렇죠.
오.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고요.
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뿐이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작품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37세까지 살고 가면서 한 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붉은 포도밭이라고 그래가지고.
붉은 포도밭이 제가, 팔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400프랑이라고 그러는데, 400프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큰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살아생전에 초반 그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받거나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100년이 지난 뒤에 딱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189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1990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 5월 15일.
예.
뉴욕의 크리스트 경매장 주 경매실에서
네.
8,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660억 원이에요.
네. 이렇게 커지면 감이 안 와요, 금액이.
그렇죠. 예. 크리스트 경매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 고의 그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이 이제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
네네.
와. 이 고흐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고흐를 굉장히 아버지처럼 잘 돌봐줬던 그 지방 의사예요.
아, 그래서 가세 박사, 박사님이
예.
그 그림 이름이.
예. 그래서 고흐가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를 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을 그린 그 그림이
네.
고흐가 죽은 100년이 지난 5월 어느 날
그렇죠.
경매장에서
딱 100년이 지난
8,2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660억 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와.
그러니까 평생 살아 있을 동안에 단 한 장
붉은 포도밭 한 장 팔았는데
한 장 팔았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결국 그 10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거죠.
네. 네. 아이고야. 그거를 알고 계실까 생각이 드는데 고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원래는?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진데르크라는 진데르트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참 특이한 게
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목사였고요.
아, 목사님이셨구나.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삼촌들은 뭘 했냐면 아트 딜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상황을 보면 종교와 미술.
그러네요.
이쪽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이 거의 그랬어요. 성직자 아니면은 작업을 하는 화가.
오.
뭐 또는 뭐 딜러 뭐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엔 이 사람의 일생은 이 두 가지 성직자 또는 화가라는 그 두 가지 직업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으면서
네.
이렇게 삶이 이어지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 1849년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네덜란드인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반 고흐라는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요.
어, 그래요?
그 첫째 아이, 첫째 아들.
아, 고의 형, 그러면?
형이죠.
아, 네.
그 형의 이름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형이 어릴 때 죽어요.
예.
죽어서 굉장히 부모님이 슬퍼했고, 그 다음에 고흐가 태어났을 때, 고흐한테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어, 반 고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고흐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옆에,
예.
조그만 개척교회 옆에 묻혀있는 고흐라는 똑같은 이름의 형의 묘비를 보면서 자랍니다.
오, 그 기분이 조금 묘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서 너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기숙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한 10살 정도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10살, 11살. 게다가 가난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요.
네.
그 삼촌이 런던에서 조그만 이제 화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글로 가서 삼촌 일을 도우면서 조그맣게 파나 카피해서 파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영국에 머물면서 이제 신앙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고우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오,
예. 화랑이를 그만둬요.
네.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기에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낙방을 하죠.
어,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예, 예. 예.
그렇죠. 낙방을 하고 그렇지만 이분의 그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예. 굉장히 격정적이고
좀 괴팍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감성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그 목사가 되는 것을 낙방하였지만은 그래도 평신도로서 예.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네. 예.
워낙에 사람이 이제 그 신앙심도 강하고.
오, 예.
그런데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오,
하고 예. 직접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탄광이라든지 뭐 이런
노동자층으로 그렇죠. 그 이제 내려가는군요.
거기 가서 예. 직접 같은 생활을 본인이 하면서 그 전도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거기서도 예. 이 사람이 이제 워낙에 그 광신도적인 또는 격정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요.
어떻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시리에 빠지죠. 빠져서
네.
아, 나는 역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 그림을 좀 늦게 시작 아까
그렇죠.
늦게 시작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880년도쯤에 이제 그리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예.
브뤼셀 왕립 아카데미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인 거죠,
그렇죠.
이때는. 그럼 그전에도 소질은 좀 있었고, 혹시는 본인이 스스로는 알고는 있었나 봐요, 그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감수성이 남달랐고요.
예.
또 그 집안의 내력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과 관계가 있는 집안이었고.
자, 그러면은 요 그 브뤼셀 왕립 아카데미에서 고은은 미술 교육을 받은 건가요?
예, 그 미술 교육을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주로 그 독학으로 이제 드로잉 연습을 또 하면서
네.
결국에 이제 그 1885년에는 이제 누에넨이라는 곳으로 가서
네.
그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하게 돼요.
감자 먹는 사람들.
네.
예.
그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굉장히 그 색깔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예, 좀 그 그림 저도 이게 이제 그 조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좀 어두컴컴하게 등 하나 켜놓고
그렇죠.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네. 앉아서 감자 먹는 거잖아요 결국 제목처럼 근데
네.
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귀족이라든지 아름다운 여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예.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또 찌들게 살았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단하게 일했던 사람들 속에서
네.
어떤 그 씬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보통 이 사람이 태오라고 동생이 있어요.
유명하죠, 태오. 예.
그 친구하고 평생을 그 이렇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그 둘이 나눈 편지가 또 굉장히 유명해서
네.
화제가 되고 또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했던 거라서 그 얘기는 무슨 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알고는 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편지 수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860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생
예.
동안에.
예. 예.
그런데 그 편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동생한테 이제 쓴 편지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고 난 후에,
네.
예, 예.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 멋지네요. 예. 결국은 고흐가 이제 목사님이 되려다가 그 학교에 낙방을 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최하층 노동계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단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전도를.
그렇죠.
그러면서 좀 결국은 그 최하층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거기서 느낀 부분이 첫 작품에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미학이라는 거는
예.
이 사람이 이제 목사를 지원할 만큼 가난한 자, 약한 자,
네.
또 시선이 좀 달랐죠. 그냥 탐미적인 시선이 아니고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네.
약자로 시선이 처음에 돌아간 거죠.
고 시대에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좀 그 당시에는
네.
좀 특이한 거였나요?
아, 그렇죠.
보통 예술가들은 그 다 귀족들 그리고 그랬나요? 그때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는 않고. 않았어요. 예.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게 이제 후기 인상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인상파라고 하면 이제 마네, 모네, 드게,
드가, 피사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하는데 그분들은 그때 시대부터 일종의 그 화가라는 직업이 자기 자신의 어떤 화가로서의 직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화가라는 직업보다는 도공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나 어떤 돈 나는 부자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권력자들 밑에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빛나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인상파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갖고 그걸 그림에 옮기면서
네.
생계하고는 별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그렇죠.
이제 삶이 좀 한참 뒤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활기찬 오후 알찬 정보 라디오 정보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고흐 하면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조금 전에 동생 태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고갱하고의 관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일생을 보면
네.
두 남자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태호라고.
동생.
그렇죠. 동생. 동생이 이제 네 살 어린가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 동생은 이제 화상이었고요. 또 평생을 가난한 형, 그 인정받지 못하는 형을 정말 사랑했었고요.
예.
또 그래서 평생 돈을 벌지 못한 형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에 얼마씩을 매월
맞아요. 예.
서포트 해줬고
네.
의지가 약한 형을 항상 인정해줬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자기 형의 그림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오.
그런 그 친구였죠. 그래서 네.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네요. 재정적으로 또, 도움을 계속 줬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동생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태호가 동생이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합니다.
빈센트로 줘요? 그러면?
예. 오. 그럴 정도로 이 두 분의 우정 또는 사랑 이런 것은 정말 그 일반적이지 않죠.
굉장히.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참 그분 둘이 나눴던 그 편지들을 책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이런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남자는 이제 고갱이라는 사람이죠. 폴 고갱이라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오, 그래요? 예.
은행원이었고, 가족도 많아요.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인데 굉장히 그 생활이 윤택했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면서 취미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28살쯤부터 이제 작품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림을 그렸죠, 이 사람은.
유명하죠, 우리도.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 달과 육펜스라는 책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보면 달과 육펜스라는 거는 이제, 달이라는 거는 이상을 얘기하고요. 육펜스라는 거는 이제 현실을 얘기하겠죠.
네.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고갱이라는 화가가 과연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펼쳐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픽션이죠. 논픽션은 아니고 픽션으로 어떤 작가가 이제 꾸며놓은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친구가 1886년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또 이렇게 은행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이런 물론 또 감성적인
안 맞을 것 같은데 고우랑은
이랬던 사람이고 네. 또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여리고 착하고 모든 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고우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처음에 이 고갱과 고후가 만났을 때 고후가 고갱의 그림을 보면서 반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태우하고 같이 갔어요.
네.
태우랑 같이 소개를 받아서 고갱의 작업실을 가서
갔는데,
그림을 예. 보고 너무 반해요.
고갱의 작품에
그렇죠. 예. 너무 반하고 그 돈도 없는 고후가 900프랑을 주고 작품 하나를 삽니다.
고갱의 작품을.
네. 그러면서 작품을 교환하자고 또 제안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 태호가 화상이기 때문에 고갱 입장에서는 뭐 거절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고후는 같이 작품을 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 어떠냐 이런
네.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동생 태호한테 얘기를 했고
네.
태호가 그럼 내가 알아볼게
네.
하고 고갱한테 몇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네.
사실 고갱은 별로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귀찮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무래도 화상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그림을 판매해 주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흐가 아를르에 가가지고 아를르라는 곳은 이제 굉장히 햇빛이 강렬한 곳이에요. 프랑스 지방인데요. 프랑스에
예.
있는 한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작업실을 구해서
네.
거기서 이제 고갱을 초대하고 고갱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네.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흔히 이제 고하면은 그 귀를 자르고 고도 자화상도 유명하잖아요. 그 그림도
그렇죠.
곧게 고 시기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후는 그 같은 인물을 그렸음에도
네.
자기가 자리를 양보합니다. 좀 더 좋은 자리를 고갱한테 주고요. 자기는 좀 더 별로 안 좋은 자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모든 거를 고갱을 위해서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고갱의 이야기를 이 고흐가 별로 이렇게 남 이야기를 청취하는 사람은 아닌데 고갱의 조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그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네.
또 작품을 칭찬해주고 너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시에서 은행원을 하는 사람인데
네.
시골 아를르 지방에 와서 한가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뿐이 없고 시골 사람들뿐이 없고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후부터 그 후에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갱의 침실로 갑니다.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렇지. 떠났나 안 떠났나. 혹시나 불안해서. 그러던 어느 날 고갱이 눈을 떴는데 밤에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고후를 발견해요. 섬뜩한 거죠.
네.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고갱이. 예. 네.
떠나고 고후는 너무나 슬프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와 그림을 갖고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 갖고 같이 그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눴던 친구가 떠난 거에 슬퍼서 네. 좌절해서 네. 귀를 자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린 게 이제 그 귀 자른 초상화가 있죠.
예. 본인의 스스로 그거를 이제 붕대감고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유명하고.
근데 이제 이 아르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고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네.
그 이제 고갱과 만나기 전에 아르르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유일하게 친구가 생겨요. 고갱 이전에.
고갱 이전에 고후에. 예. 네.
그게 11살짜리 소년 카밀이라는 아이예요.
어머. 왠지 고후 얘기를 오늘 원장님 쭉 듣다 보니까요.
네.
요 부분이 좀 이해가 갑니다. 왠지 그 11세 소년 카밀이라는 친구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후는.
네. 그래서 이거 카밀이 처음으로
네.
그런 카밀과의 친구 관계를 가지면서 카밀의 아버지,
네.
어머니, 또 카밀의 형
네.
들과 저녁 초대를 받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네. 나누기도 하고 그 카밀의 아버지가 우체부였어요.
네.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아기였던 그 아망 룰랭이라고요. 아 마르셀 룰랭.
예.
그리고 룰랭 집안의 모든 초상화를 이제 그려서
그 카밀네 가족 내 초상화를 다 그려준 거네요.
예. 그려주고 예. 정말 따뜻하게 그 아를리 시대를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고갱을 만난 거예요.
자, 예, 저희가요. 잠시 원장님 얘기 푹 빠지는데요. 잠시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 고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한 화가를 저희가 한 시간 안에 담아내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있는 최대한 그 시간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다음에 귀를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를 자르고 나서 네. 자기가 스스로 1889년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무렵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요. 간질 발작이요. 그래서 정신분열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그 심약 그 굉장히 여린 사람이
네.
상처를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까 우리가 음악으로 들었죠.
그때 그 유명한 그림이 그 정신병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거군요.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작품을 하게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1890년 7월 27일 그 오베르 성당 뒤쪽에 있는 밀밭에서 고후가
네.
그 자기 가슴에 총을 쏩니다.
그렇죠. 결국 고은은 자살로 이제 권총으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밀밭
그, 네. 밀밭 그 그림이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보시면
지금 그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방송 끝난 다음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에 그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 풍경이라고 해서요.
예.
그 장면이 그려온 게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저게 마지막 작품이고 그러면 저 밀밭에서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총을 겨눠서 빵 쏩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심장을 비껴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죽진 않고 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로 자기가 살던 다락방으로
어머.
걸어옵니다.
네.
비틀비틀 걸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숙에서 일하는 라브라는 친구가 이제 발견을 하고
네.
아까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의 주인공
아, 그 박사님
닥터 가시에가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서 그를 이제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의식을 잃게 되고요. 이틀이 지나서 죽게 되죠.
오.
그때 그 급하게 연락을 받은 태호가
동생이 오는군요.
동생이 네. 옵니다. 그래서 형을 부둥켜 안고 네. 결국엔 평생 가장 사랑했던 태호의 품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참 기막힌 것은 이 동생 태호가 그 건강했던 태호가 형이 죽은 지 6개월 후에 결국 죽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고
자살 아니에요. 네. 네.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이제 약화되는 거군요. 네. 형이 없어지고 나서
예. 굉장히 그
충격을 큰, 먹었겠죠. 예. 예.
그래서 오벨의 작은 묘역에 둘이 옆에 나란히 묻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흐 묘 옆에는 태호가 네. 있죠. 지금도 네. 예.
나란히 바로 나란히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이 잠들어 있네요. 네. 그 형하고 동생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제 이분의 일생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인상파라는 게 이제 미술학적으로 보면은 인상파라는 게 이제 그 특히 이 고흐 같은 경우는 우키요라는 아 저기 뭐야 우키라는 그
일본 이름
일본
아 예. 일본 이분이
일본 에도 시대의 그 목판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스트로크가 착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터치라 그러죠.
예예 예, 맞아 우리가 흔히 이제 고흐 그림 하면 떠올리는
예, 예, 예. 이제 칼자국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하고 굉장히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적으로 나타내는
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일본이 그 에도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은 그 판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포르노그라피라고 할까 통속적인 잡지예요 그게.
오, 예.
그 만화가 지금도 굉장히 유행한 게 그 당시에부터 그런 게 있었고요.
네.
판화가 굉장히 대중적이었었는데 그것이 1867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 전에 알려진 것은 뭐냐면 네덜란드하고 관계가 많아요. 네덜란드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도자기들이 네덜란드로 수출이 됐었고요.
네, 네.
수출이 되는데 도자기 깨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잡지를 다 쌌죠. 그 잡지를 쌓은 것들이 그 판화들이에요.
예.
그 판화들을 보고 아티스트들이 놀란 거죠. 이런 신기하네요. 그림이 있었구나.
네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사는 아니지만,
네.
일본의 영향에 판화에 영향을 준 것은 한국의 김홍도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뭐, 도자기는 뭐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유럽의 인상파에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의 판화고,
일본
판화에 영향을 준 것은 우리나라의 김홍도 그림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고흐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뭐 정설은 아니지만.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로 오늘 네. 얘기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고흐 같은 경우는 나누려면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들도 워낙 많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고 또 이 작품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또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좀 압축해가지고 고흐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봤고 또 원장님이 소중한 음악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음악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 달에도 또 아티스트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